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고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꼭 본받고 싶은 위대한 인물도 있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 살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인생과 또 가장 복된 인생을 살며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을 보십시오. 정말 비극적인 인간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사울이 특별히 불쌍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아서 이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은 금방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후에도 처음엔 백성도 잘 살피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총체적인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국의 군사적 침략을 받으면서 항상 전쟁을 치르며 고생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왕위를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악신에 들려서 발광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블레셋에게 패해서 전쟁터에서 죽고 그 시체가 이 성벽에 달리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담하게 파괴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도 그것을 바르게 바람직하게 지키지 못하면 바로 이 사울처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영적으로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처음엔 잠깐 반짝했다가 곧 끝없이 추락하며 비참하게 죽고 말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처음에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으며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육적으로는 우리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그런 영광도 이 다윗은 차지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영원한 파멸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한 사람은 그렇게 비참해지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망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했지만 전쟁 나가면은 전쟁에서도 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사울을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 죽을 때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무능해서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경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또 이 성공한 다윗을 보면 배경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어서 한 사람은 그렇게 추락을 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신앙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 의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신앙의 차이라니? 사울은 하나님을 안 믿었나? 사울은 우상 숭배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어떤 차이였을까요? 올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의 차이란 말씀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사울을 그렇게 비참한 파멸로 이끌어 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은 그 사울이 왕이 된 다음 그 2년 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면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전쟁터에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7일 내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이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그 강한 블레셋 군사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탈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있는 시점에서 사울이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면은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린 직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기 보면은 아주 약속된 시간 그 마무리의 마지막에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블레셋은 강하고 당신은 오지 않고 또 백성은 탈령하기에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왕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울의 죄가 뭡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드린 거죠? 맞습니다. 그게 사울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그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파멸을 당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죄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에 대해 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뭔 죄 지었습니까?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사 한번 잘못 드린 이 사울의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작고 약하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받고 성공하고 사울은 그래서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망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 한번 잘못 드린 죄하고 사람 죽인 죄 중에서 어떤 게 더 악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사 드리는 거 다 집어치워라.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사 한번 잘못 드린 사울의 죄보다는 오히려 살인하고 간음한 다윗의 죄가 더 무섭고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가벼운 죄로 파멸을 당하고 다윗은 무거운 죄를 짓고도 파멸은커녕 오히려 더 축복과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의 진짜 문제는 잘못된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막강한 블레셋과 싸워서 이려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믿음 가졌어요. 여러분, 이거 바른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이거 정말 올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 얼마나 올바른 믿음입니까? 얼마나 바른 생각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라도 이 제사장이 오지 않았으니까 자기라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제사 드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울은 자기가 제사 드리는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행위로 사오려고 했단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사울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지 못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혼자라도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 돈 받고 물건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뭘 받아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착각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뭘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최악의 불신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주의라든지 이 잘못된 신앙들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지불하고 받았습니까? 아니요, 공짜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드린 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받는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 그건 싹스라고 그러지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말씀이지요. 사람은 아무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파는 물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팔겠다고 하셔도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밖에 없습니다. 선물이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선행을 하면은 선행에 대한 상을 내가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딱 한번 죄 지으면은 상 받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세상 꼭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직자로 수십 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이라도 여러분 죄 한번 지으면 뇌물 한번 먹으면 감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죄 한번 지으면 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뭔 선행을 했다고 상을 받아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 한두 번 짓습니까? 천하에 없는 사람도 자기가 선행을 했던 것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을 겁니다. 우리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죽을 사람들이지만 워낙 많은 죄를 지어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제일 많이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제일 많이 부르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뭐 나이 많아 연로한 아버지고 나는 뭐 장성해서 힘이 아주 강한 그 아들 뭐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는 능력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 같은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주는 거 다 공짜 아닙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공짜로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까지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용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한 만큼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사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품 내놓고 돈을 내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전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사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살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일곱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었어요.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기적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생각하고서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사마리아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내보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 두 사람 그 사람을 안수하게 됐어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이 광경을 보고서 진짜 놀라서 야, 이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더구나 이 시몬이 자기가 뭡니까? 자기 직업이 마술사거든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여러분 잘 아시죠?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도 손을 얹으면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이런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로부터 아주 무서운 저주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너는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요, 시몬이 베드로에게 드린 돈은요, 우리가 이 일반적인 그때의 어떤 상황과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건 헌금으로 봐야 됩니다. 옛날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헌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이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일곱 사역자들에게 맡겨서 관리를 시켰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헌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헌금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은 그냥 거기서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내가 뭘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사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아닙니다. 그 불신입니다. 사울 왕이 이런 불신의 마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냈지요. 그리고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자 그 모두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만 용서하고 받아주셨지만 다윗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악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많은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요. 그 벌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반역하게 된 겁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관심을 사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가만 보니까 그 기세에 정면으로 맞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잘 보세요. 다윗이 피난 갈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지금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왜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따라 나왔을까요? 여러분 여기 법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현존 여기에 대한 상징이 법궤였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더 가지게 도와주는 것이 법궤였어요. 좀 미신적으로 말하면은 법궤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전쟁터에 참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생각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저 배반하고 반역한 압살롬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제사장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읍으로 메어가라. 여기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지 법궤를 가지고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아는 거예요. 뭐 종교적인 것 가지고 들고 메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 다윗이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도로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면 누가 가지게 됩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압살롬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법궤 같은 거 그건 누가 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많은 그 시편을 다윗이 쓰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은혜 모르고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울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사람과 가족을 모두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 아주 약탈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분노하셔서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지금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가서 아말렉을 치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순종했습니다. 갔습니다. 전쟁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겼습니다. 죽여야 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가지고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울며불며 기도하다가 아침에 사울을 찾아가게 됐지요. 영문도 모르는 사울은 아침에 사무엘을 보고서 아주 신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것으로부터 복을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한 명령을 내가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사무엘에 지금 물어보지요. 지금 들리는 이 짐승 소리들, 이 가축들 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는 전리품인데 우리가 나쁜 것은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들입니다. 사울의 말은 이런 뜻이죠. 아, 그 우리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그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한 사람,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걸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죽이라는 명령을 어겨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짜로 오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제사를 드려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 잡수시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날 축복해 준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 이거 아주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 안 해도 제사만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 제사만 드리면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뭐 하려고 순종해요 그러니? 이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순종하지 못하니까 사울은 결국 망한 겁니다. 진짜 버림을 받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됐던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짓는 거였죠. 여러분 성전 짓는 게 나쁜 짓입니까? 정말 그때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리고 지금 다윗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으면 정말 잘 지을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서 바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딱 한마디, 성전 짓지 마라, 이 말씀 듣고서 안 짓는 겁니다. 아, 그래도 내가 뭐 그저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도 좋을 거이고 나도 복받고 결국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고 지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울 같은 이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아무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멈추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딴짓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데 내가 다른 짓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딴짓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다 이것만 확실히 믿는다면 난 딴짓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렇게 순종하니까 진짜 축복이 다윗에 가가선선 대대선선 계속해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혹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종교적인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오는 게 아닙니다. 업적이 내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많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헌금으로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헌금은 많이 하세요. 제가 여러분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그거 알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재정부장 장로님이 올려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올려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전에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제게도 들은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저를 더 공정하게 만들어줘서 오히려 저 마음도 편안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봉헌 많이 하시면 우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매우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11조 주일헌금, 절기헌금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예배에 불가피하게 빠졌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음 주일이라도 모아서 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살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업적이나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오거나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먼저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는 결국 이 두 사람에게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지요. 사울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 받아야 하나님이 그 싹스로 뭔가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등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한 주에 50불씩 용돈을 타서 썼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더니 사장님이 한 주에 500불씩이나 줍니다. 그러면은 부모님과 사장님 중에 누굴 더 사랑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공부 잘했을 때도 50불 못했을 때도 50불 감기 들어도 50불 건강해도 50불 사장님은 일한 보수로 줍니다. 일 안 하면 안 줍니다. 회사 그만둬도 주는 사장 있습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근로자 중에 주급이 너무 많아서 고마워서 죽겠다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일하는 사람이 자기 봉급 너무 많다고 그러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몇 달 지나면은 다 작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년 임금 투쟁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은요 그 보상이 너무 많아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일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장님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으로 바칠 만큼 부모님을 헌신할 수 있게 된 그것은 부모님을 대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섬긴 대가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해도 그렇게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뭐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내 생명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라고 하면 내 생명 사랑하겠어요? 그 은혜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내 생명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을 알면은요 정말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마저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이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낫단 말씀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중심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죽이려고 그러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까봐 자기 왕이 뺏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계속해서 살려주려고 그러죠. 성경에만 보더라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이거 죽여야 됩니다. 죽이자고 그냥 내버리만 두면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그러는데도 다윗은 절대 못하게 하고 사울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왜 살려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지 못하고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데 아 세상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지 그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날 그저 좋은 일꾼이라고 칭찬하더니 이제는 날 칭찬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드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 보내주셔서 정말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아니면은 그래야 되는 줄은 알았지 왠지 입맛도 쓰고 마음이 무겁고 시기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많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봐야 됩니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가장 적합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불안과 시기성을 벗어버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팔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헌금이나 기도나 예배나 전도나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딴 방법으로 구원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올바른 믿음이고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무슨 이런 선행하고 저런 업적을 쌓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무서운 악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교회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참된 믿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과 또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은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며 잘못된 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바르게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풍족한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쳐나가게 하는 복된 성도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 중에서 구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과 은사도 바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